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20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19일 수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넷에 여정이 시작됐다면서 미국인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연설을 손보고 있다면서 연설을 통해 미국을 위한 그의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연설에서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미국이 당면한 과제와 그의 국정 철학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있는 플루토늄 추출용 원자로에 재가동 움직임이 있다고 38로스가 19일 밝혔습니다. 군사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의 기관 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뮤데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개월 동안 영변 핵단지의 5메가와트 원자로 시설과 주변에서 보수 연료 급유나 재가동 작업을 위한 차들이 계속 포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자로 시설과 부속 건물의 지붕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점도 원자로 재가동과 관련된 흔적이라고 버뮤데스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LO3 요격용 미사일이 18일 이스라엘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날 국영 기업인 이스라엘 IAI사와 미국 보잉사가 공동 개발한 LO3 시스템이 이스라엘 공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LO3는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되어 온 LO2와 함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O2가 대기권 내 미사일만 요격하는 것과는 달리 LO3는 대기권 밖의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B2 전략 폭격기가 18일 리비아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기지를 폭격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B2 폭격기와 무인기가 리비아 북부 지중해 연안 도시인 시르테에서 서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ISIL 주둔지 두 곳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들은 폭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무장대원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폭격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승인 아래 진행됐습니다. 미국 관리는 이번 공격이 리비아 통합정부와 협조 아래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시 귀국시킨 주한일본대사를 이번 주 중 한국으로 귀임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주 중에는 일시 귀국 조치 중인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한국으로 귀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한국 측의 자세에 변화가 없으니 일본 측이 먼저 움직일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반발하며 나가미네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를 귀국시킨 바 있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멕시코만 동부 해양 경계선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약이 오직 해양 경계선만을 다루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약은 하지만 발효 전 미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조약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이 임박한 시점에 체결돼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쿠바와의 국교 회복과 여행 금지 완화 조치 등을 되돌리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습니다. 한편 쿠바는 멕시코와도 같은 지역의 영유권 분쟁 문제를 조율하는 내용의 비슷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과 쿠바, 멕시코는 지난해 중반부터 해양 경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2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미한 정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마크 리퍼트 한국 주재 미국 대사는 통일된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을 보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We want to see a unified Korean peninsula one day under a democratic government, free market economy.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미한 정보당국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감시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2월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했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의 움직임이 미한 정보당국에 포착된 겁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8일 이 물체가 기존의 KN-08이나 KN-14와는 길이나 형태가 다른 로켓의 하단부로 추정되며 미사일 조립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신행정부를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무기를 노출하는 등 도발 수순을 밟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다만 ICBM 시험 발사 관련 동향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들 미사일을 노출한 건 ICBM 시험 발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 트럼프 행정부에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을 지낸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도 ICBM을 포함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것인 만큼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명분 아래 미북 간의 대화와 협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노재천 대령의 19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 수뇌부가 결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발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한 정보당국은 아울러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 2기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신형 미사일은 미국이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를 하와이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긴급 이동시킨 지난 9일 무렵 포착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2단형으로 동체 길이가 15m를 넘지 않아 기존 ICBM급 KN-08이나 그 개량형인 KN-14보다 짧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신형 미사일의 길이가 무수단급인 15m 전후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에 무수단 엔진 대신 신형 ICBM 엔진을 넣어 대리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013년에 KN-08이 나왔고 2015년에 KN-14가 퍼레이드에 나왔지만 실제 이게 쏠만한 완제품, 그러니까 통으로 완전히 이게 20m짜리를 날릴 만한 그 완제품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수단을 이용급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무수단 엔진 대신 이 신형 ICBM 엔진을 집어넣어서 외형은 무수단이지만 엔진 자체는 ICBM급을 실험을 하기 위한 대리 실험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김 교수는 또 신형 ICBM급의 메인 본체 1단 부분만을 실험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와 함께 신형 ICBM급 하단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2단, 3단과 결합하면 기존 ICBM급 크기인 18m에서 20m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그럴 경우 단 분리 없이 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동혁 교수는 특히 북한이 실제 신형 ICBM급을 첫 시험 발사할 경우 신형 엔진을 탑재한 ICBM 본체가 안정적으로 공중에 뜬 모습만 보여줘도 성공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지만 실제적으로 많기로 뭐 8,000km 이렇게 다 날리는 것이 아니고 일본 열도를 넘지 않고 심지어는 뭐 저는 50km도 가능하다고 봐요. 사실은요. 일단은 한 번도 쏴보지 못한 ICBM의 본체가 작년 4월 달에 지상에서 이제 분출 실험한 새로운 엔진, 그때 분명히 ICBM의 신형 엔진이라고 밝혔거든요. 그 엔진을 탑재한 ICBM의 본체가 공중으로 뜨는 모습만 보여줘도 던지는 메시지는 대단한 거거든요.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첫 ICBM 시험 발사에서 일본 열도를 넘기는 등 수천 킬로미터를 날려 굳이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며 무리해서 ICBM 시험 발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유엔 대사 지명자가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 지명자는 18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핵심 열쇠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North Korea is definitely one to watch.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work closely with China to show the threat.
헤일리 지명자는 북한은 분명히 지켜봐야 할 나라라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잘 대처하려면 미국은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은 북한 문제가 중국과 역내 모든 나라들의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중국에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야말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라며 미국은 중국이 이런 점을 깨닫도록 부추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alk about it in terms of China and really encourage them to say you are the one that can make a difference here. And I think that we just push them in that direction.
헤일리 지명자는 현 상태를 북한이 무력을 키우면서 이를 과시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을 큰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지명자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레드라인, 즉 한계점과 관련해서도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Well, obviously that's a conversation I need to have with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s well as with the President-elect. But I do think this warrants very strong conversations with China to say that
한계점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상의해야겠지만 앞으로 발생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중국과의 매우 강력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헤일리 지명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공동전선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의회가 이번 회기를 시작하자마자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원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공화당의 테드포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114대 의회에서는 외교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그쳐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새롭게 제출된 법안의 내용은 즉각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 회기 제출된 법안은 행정부가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를 조사한 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의 테러 지원이 확인되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There was a time when we kept North Korea on the state sponsor of terrorism list. They came off the list because they promised us that they have made promises.
포 의원은 지난 10일 본회의 발언에서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북한의 약속에 근거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지만 그 약속은 분명히 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김 씨의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며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포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계 평화에 대한 테러로 지칭했습니다. 한편 하원은 특정 국가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도 상정했습니다.
This bill will stop absurd delistings like that of North Korea in 2008. North Korea was delisted in exchange for their promise of dismantling their nuclear
공화당의 테드 요호 의원은 지난 12일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안이 200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삭제한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정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호 의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약속한 뒤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이후 9년 동안 5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러지원국 심사 강화 법안은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 이 국가가 테러 지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기간을 6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렸습니다. 또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는 대통령의 결정을 의회가 거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삭제 결정을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한 뒤 90일 안에 의회가 상하원 공동결의안을 채택해 이 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시작하면 열흘 안에 의회에 이를 통보하고 이후 20일이 더 지나면 조사 내용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도 하원에서 발의돼 전체 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도발할 경우 현장에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군이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19일 열린 제50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 발언에서 올해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매우 위중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비태세를 시험하기 위해 각종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물론 테러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리퍼트 대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된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을 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 동안 한국인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2년 3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합니다. 리퍼트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비서실장과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를 거쳐 지난 2014년 만 41세 역대 최연소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며 실세 대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재임 기간 동안 이딴 북핵 도발 등 미한 동맹과 관련한 중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격식과 절차를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한국 외교당국과 접촉하며 동맹 강화에 힘썼습니다. 이에 관한 스스로의 평가도 후합니다.
There are now really established institutional mechanisms across a wide range of issue areas from the economy to security.
리퍼트 대사는 현재 미한 관계는 경제와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제도화된 체계가 마련돼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유지시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로서 리퍼트 대사의 활동이 더욱 빛났던 부분은 한국민의 삶에 직접 다가서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스스럼 없이 한국에 적응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 프로야구 두산의 팬을 자처한 리퍼트 대사는 자주 야구장에서 목격되기도 했고 치맥, 닭튀김과 맥주를 즐기고 찜질방을 가보기도 하면서 한국인과 거리감을 좁혔습니다.
That would be a 10,000 page book. But let me just say this. One of my favorite elements of Korean culture is this. Celebration. And almost a deep respect.
리퍼트 대사는 한국 문화의 장점을 책으로 쓰면 만쪽도 넘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전통과 연장자를 기리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발생한 리퍼트 대사에 대한 테러는 미한 동맹의 큰 위기였지만 한편으론 동맹의 단단함을 재확인시킨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의연한 대처로 한국민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준 리퍼트 대사는 퇴원하면서 이 일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고 한미 관계에 대한 믿음도 굳건해졌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특히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며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말로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한국민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통일된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꽃피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보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see a unified Korean peninsula one day under a democratic government, free market economy, and a government that respects the basic universal human rights of its people. So that's the dream. We share that dream.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2009년부터 미국을 이끌어온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곧 물러납니다. 이 북한은 지난 8년 동안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위협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북 관계는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 되짚어보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We could obviously destroy North Korea with our arsenals.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파괴를 언급한 건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미군의 무기로 북한을 쉽게 파괴할 수 있지만 동맹국인 한국을 고려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입니다. 북한 등 불량 국가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라는 8년 전 선거 유세 때와 크게 달라진 태도입니다.
I would. And the reason is this, that the notion that somehow not talking to countries is
오바마 대통령이 내민 손을 뿌리친 건 북한이었습니다.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두 달도 안 돼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화국의 자위적 해곡지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에 나섰고 북한은 2010년 11월 미국의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I saw hundreds and hundreds of clean modern looking centrifuges.
현대식 우라늄 농축 시설 안에 설치된 2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보았다는 해커 박사의 증언. 북한이 플루토늄과 함께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카드를 본격 꺼내든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대북 압박으로 맞선 오바마 행정부. 그러나 대화의 끈을 놓진 않았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2011년 7월과 10월 고위급 회담을 열었고 이듬해 2월 29일 북한의 핵활동 중단과 미국의 식량 지원을 맞바꾸는 2구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보름 만에 다시 장거리 로켓 시험 계획을 발표했고 그해 4월 13일 이를 행동에 옮겼습니다. 위성 발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되지 않겠습니까?
안할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 개발을 위해서 전용으로 개발한 로켓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걸 무슨 탄도 로켓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구 합의가 파기되는 순간이자 북한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출발이었습니다. 실제로 미정부 전직 관리들은 미국의 대북 기조가 압박 쪽으로 옮겨가게 된 결정적 계기를 2구 합의의 실패로 꼽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 과장입니다.
With the failure of the Leap Day deal in 2012, I believe that the leadership of the US government lost any remaining hope.
이후 1년도 채 안 돼 미북 관계는 사실상 파국을 맞았습니다. 북한이 2012년 12월과 2013년 2월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3차 핵실험으로 각각 응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방과학 부문에서는 주체 102 2013년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즉각 이를 엄청난 도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This week's test was an enormously provocative act.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 안보리는 핵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결의 2794호를 즉각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그해 4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고 미북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다음에도 이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위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급부상한 건 이 시기였습니다. 핵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This is an evil, evil place. And it requires enormous focus by the world.
2014년 2월 캐리 장관이 북한을 사악한 곳으로 규정한 데 이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고위 관리들이 일제히 인권 문제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미북 협상에서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과 반인도 범죄 문제까지 제기될 것으로 내다본 빅터 차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한국 석좌의 전망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The main thing that I think is different is that the human rights element has become a much bigger part of U.S. policy.
특히 인권 압박의 칼끝이 김정은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누자 북한 당국은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그해 10월 20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압박에 극도로 불쾌한 심경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이거 뭐 우리 수뇌부 골고드는 데는 우리 진짜 참기 힘듭니다, 이거.
국제 형사 재판소 제소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그래 저 뭐야 무슨 뭐 책임자 뭐 처벌이나 뭐 그다음 문구가 들어간 거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전.
2014년 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영화사를 해킹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We will respond. We will respond proportionally and we'll respond in a place and time and manner that we choose.
엄중한 경고는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를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미한 군사 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4차 핵실험 계획을 중지하겠다는 제안으로 2015년을 시작했지만 미 국무부는 두 사안을 연계할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비판 수위는 이례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언급하는 정도까지 강경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패자의 넋두리라고 비난한 북한은 이후 미사일 도발 빈도를 높이더니 이듬해인 1월 6일 4차 핵실험과 함께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다음 달 광명성 4호 위성 발사에 이어 9월 5차 핵실험이라는 강수를 두자 미국 내에서도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이 확대됐습니다.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최강이라는 제재결의 2321호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 비핵화의 회의적 시각을 공개리에 내비치면서 핵에 동결적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을 트는 듯한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The immediate need is for them to freeze where they are. To agree to freeze.
미국의 동결 제안을 장기 목표인 비핵화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절차로 이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자칫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야심과 맞물려 군축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입니다. 비핵화 목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은 무효이며 심지어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진 노선은 세계 비핵화될 때까지
네.
하루도 멈춤 없이 계속 전신한다 이겁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행정명령 13722호, 두 차례 인권 제재 명단 발표 등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으며 집권 마지막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기에 맞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식 대북 접근의 명암을 어떻게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한국의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관망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후 미북 관계와 또 한국의 전국 추이 등을 봐가면서 평화 공세와 대남 위협의 비중과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올해 핵 보유국 지위 확보에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대남 정책에서는 한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 때까지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입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분석해보면 통일관 남북관계 등에 대한 언급 횟수는 작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고 2015년보다도 작은 편입니다. 작년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한국의 국내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북한도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핵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대남 위협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2017년을 싸움 준비 완성의 해로 규정하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핵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에 따라 올해 두 차례 예정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향후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그래 군사훈련 이제 그만하자. 한 번은 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특히나 2월이나 4월 달은 대선 진행 중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도 8월 UFG 훈련에 대해서는 새로 된 대통령이 그거 뭐 매년 하느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안보 문제를 놓고 정말로 친북 반북의 진영이 충돌하겠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에 대응해 국가급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며 남북 간의 군사적 완충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월 달에 있을 3월 달에 있을 훈련의 맞불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시기가 북한에서도 동계훈련을 마무리 지으면서 국가훈련을 하는 시기예요. 그 훈련의 성격이라든가 그 훈련 내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분명히 우리가 2월 달에 하는 훈련, 3월 달에 훈련하고 맞춰서 맞불식으로 맞춤형 훈련이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북한이 하는 훈련 자체를 상당 부분 그러니까 확대하고 긴장 국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북한은 한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방위적 공세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국의 국가 리더십 위기와 조기 대선 국면을 활용해 북한이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는 통일전선 전술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며 대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을 틈타 사이버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 한국 내에서 남북관계 타개해법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북한이 향후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주장할 경우 대선 국면을 앞두고 국내 불안정 속에서 남남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관계 개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흔들고 미한 갈등을 조장하려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 선남 후미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정은 신년사에서 올해가 역사적인 7.4 공동성명 발표 45주년과 14 남북정상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의 이 같은 언급에 비춰볼 때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는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후에 하반기에 대남 유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해상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6년 정세평가와 2017년 전망보고서에서 북한은 미북 대화가 어렵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이 지속될 경우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의 정상회담을 전격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그러나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더라도 결국 북핵 문제라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면 고위급 회담의 재개라든가 혹은 정례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그런 남북관계만 국한된 그리고 한국 정부가 거부하기 힘든 조건을 북한이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지만 한국 정부가 종국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대내외 정책 전망에서 북한이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관망하다 하반기에 미북 관계 개선과 한국의 전국 추이 등을 봐가며 평화 공세와 대남 위협의 비중과 강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조지 부시 대통령 센터 산하의 부시 연구소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어떤 나라도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인권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대북 정책 보고서에서 북한이 새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례 없이 가속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줄어들 징후를 보이지 않고 올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근본적인 자유마저 거부당한 채 광범위한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부시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는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식량 부족 등이 잘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부시 연구소는 이 같은 잔혹 행위들은 모두 일반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정권과 정권의 목표만을 위한 것이라며 전례 없는 고위층 숙청 움직임은 최근 다수의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연구소는 이 같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처하지 않고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노예노동 수출 같은 인권 유린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북한의 핵확산 활동 자금으로 이용되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병행 추구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부시 연구소는 제안했습니다. 부시 연구소는 COI 보고서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지적하면서 세계 여론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며 이제 어떤 나라도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인권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새해 초반 주로 민생 현장을 시찰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제233 군부대 직속 구분대를 시찰하고 중대 싸움 준비와 훈련 실태를 점검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군인들의 침실과 이발실, 세면장, 교양실, 취사장 등을 둘러본 뒤 병사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줌으로써 군인들이 오직 훈련에만 전심전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대가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싸움 준비에 지침이 되는 과업들을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인들에게 쌍안경과 자동소총, 기관총을 기념선물로 준 뒤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이 이런 행보가 군대판 애민정신 선전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설명회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부대 방문의 특징에 대해 주로 침실 같은 후방시설을 둘러봤다는 점과 한국에 대한 거친 얘기를 하지 않고 싸움 준비만 독려한 점을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올 들어 가방 공장과 김치 공장, 젓갈 공장 등 민생 시찰을 이어가다가 군부대 시찰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지도자의 애민정신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도 애민 지도자상 선전 무대를 군으로 옮긴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군인들에 대한 사기 진작 격려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문들을 통해서 김정은은 오로지 도발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일반 군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어떤 배려, 보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의 기싸움 차원의 행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공언한 김 위원장이 대북 강경파들로 구성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대결도 준비되어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김정은이 연초부터 주로 공장들을 현지 지도하면서 애민 지도자 모습을 보이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바로 앞두고 군부대에 시찰한 것은 앞으로는 국방 문제를 더욱 챙기겠다는 의도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밝힌 만큼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할 때까지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의 시찰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리영길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이 동행했습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관영 조선중앙TV가 17일 공개한 기록 영화에서 김 위원장이 원산 구두공장 노동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등 최근 겸손한 행동들이 여러 차례 방송에 나온 데 대해 통치술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지난해 김 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200일 전투의 성과 부진 등으로 행태의 변화를 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함경북도 수재로 여명거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고 200일 전투가 잘 끝났다고 선전하지만 제대로 안 된 것들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심리적 부담 때문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전술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이 올해 북한에서 영양과 식수 공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양강도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드비전의 랜덜 스페도니 대북사업 담당관은 올해 140만 달러 예산으로 북한에서 영양과 식수 지원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도니 담당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도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깨끗한 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ome of the same ones as last year, continuing the clean water from this previous year. We've finished up two sites.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수 사업을 올해도 계속 진행한다는 설명입니다. 스페도니 담당관은 이 지역에서 오물 파는 작업이 완료됐다며 물을 끌어올려 각 가정에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도니 담당관은 특히 평안남도 외소리와 평안북도 청산군에서 진행해온 식수 공급 시설이 완공됐다며 외소리 주민 5,300여 명과 청산군 3,700여 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올해 양강도에서 새로운 식수 공급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페도니 담당관은 현재 이 사업을 위해 북한 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올봄 북한을 방문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또 평안남도 안주와 개천시, 황해북도 도치리와 칠봉리 내 2살에서 6살 사이 어린이들에게 식량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단체는 현재 북한에 밀가루를 지원하고 있으며 밀가루는 빵과 국수로 만들어져 4만 5천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이 밖에 평안남도 안주시 주민들에게 미량 영양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월드비전은 지난해 12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사업을 계획했지만 70만 달러 규모의 지원밖에 펼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방북하지 못해 씨감자와 채소 생산 사업, 농업 교육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올해는 남북관계가 개선돼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스페도니 담당관은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지난해 함경북도 수해에 대응해 식량과 담요 등 3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했다며 올해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평안도에 구호품을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몬로비아의 본부를 둔 월드비전은 지난 1995년부터 북한에 라면 공장을 세우고 농업과 보건체계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입국 사증, 즉 비자 없이 북한 여권만 가지고 입국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곳이나 될까요? 북한 여권의 위상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199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2017년 여권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캐나다의 금융자문회사인 아토 캐피털이 발표한 이 자료에서 북한 여권의 위상은 85위로 집계됐습니다. 공동순위가 많아 최하위가 95위인 점을 감안하면 성적이 매우 초라한 것입니다. 북한 여권 소지자가 사전에 입국 사증, 즉 비자를 받지 않거나 혹은 현지에 도착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38개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인들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벨라루스, 에콰도르, 감비아, 가야나, 아이티, 키르기스탄, 말레이시아, 마이크로네시아, 팔레스타인,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인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등 10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28개 나라는 해당 국가에 도착한 뒤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북한은 비자 없이 40개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위는 올해와 동일한 85위였습니다. 1년 새 싱가포르와 몽골이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2015년에는 북한 여권을 갖고 비자 없이 44개 나라를 방문할 수 있었고 여권의 위상은 세계 73위 수준이었습니다. 대북 제재의 여파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여권의 위상이 가장 높은 나라는 2년 연속 독일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과 함께 공동 3위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 그리스, 호주와 함께 공동 6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공동 2위에서 순위가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최하위는 아프가니스탄으로 9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보다 여권 위상이 낮은 나라는 레바논, 팔레스타인, 리비아, 이란, 수단 등 16개 나라였습니다. 아톰 캐피털은 조사 대상국이 외국인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 환영 지수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04위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스위스 국적자만 비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하위에서 네 번째 순위로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의 하나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여권 위상은 앞서 지난해 9월 영국의 민간업체인 헨리 앤 파트너스가 발표한 2016 비자 규제 지수에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200개 나라의 비자 규제 여부를 따진 이 지수에서 북한 여권으로 비자 신청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42개 나라에 그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개겠습니다. 평양, 양덕, 남포 오전에 눈 예보가 있는데요.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2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1도입니다. 신우주는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3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4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9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은 영하 7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에는 흐리고 한때 눈이 오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 영하 2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0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4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기온 영하 9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에는 영하 8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에는 영하 9도고요.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3도가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22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은 영하 1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에도 눈이 내리고 서해 바다는 오전에 눈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2에서 4미터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2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20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19일 수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넷에 여정이 시작됐다면서 미국인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 부임하는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연설을 손보고 있다면서 연설을 통해 미국을 위한 그의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떠나는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에게 감사한다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자신이 취임 첫날부터 미국인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있는 플루토늄 추출용 원자로를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38로스가 19일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의 기관길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뮤데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개월 동안 영변 핵단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 시설과 주변에서 보수, 연료 급유나 재가동 작업을 위한 차들이 계속 포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자로 시설과 부속 건물의 지붕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점도 원자로 재가동과 관련된 흔적이라고 버뮤데스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에로우3 요격용 미사일이 18일 이스라엘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날 국영 기업인 이스라엘 IAI사와 미국 보잉사가 공동 개발한 에로우3 시스템이 이스라엘 공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에로우3는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되어 온 에로우2와 함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로우2가 대기권 내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에로우3는 대기권 밖의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일시 귀국 조치한 주한 일본 대사를 이번 주 중 한국으로 귀임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주 중에는 일시 귀국 조치 중인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한국으로 귀임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한국 측의 자세에 변화가 없으니 일본 측이 먼저 움직일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유안부 소녀상 설치에 반발하며 나가미네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를 귀국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의 B2 전략 폭격기가 18일 리비아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기지를 폭격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B2 폭격기와 무인기가 리비아 북부 지중해 해안 도시인 시르테에서 서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ISIL 주둔지 두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관리들은 폭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으며 ISIL 무장대원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격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승인 아래 진행됐다고 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이번 공격이 리비아 통합정부와 협조 아래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시는 올해 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27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중국 관영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19일 이번 예산은 2천여 개의 오염 배출 공장들의 폐쇄나 개선, 석탄의 청정에너지 대체, 30만 대에 이르는 노후 차량의 단계적 감축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최근 몇 주간 유해성 대기오염 스모기가 심해지자 공장들이 일시 폐쇄되고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따라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선상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국가에너지청은 최근 전국 100여 곳의 석탄 사용 발전소 계획에 대한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